계시록 8장 6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부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며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닷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아멘. 자, 우리가 어제부터 8장 말씀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 8장부터 나오는 내용들은 7개의 봉의 심판에 이어서 7개의 나팔 심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태껏 보았던 봉인 심판들을 생각해 보시면 이 봉인 심판들이 비슷한 패턴으로 전개가 되어 있었죠. 예수님께서 봉인을 떼시고 그리고 말탄 자나 심판을 집행하는 자가 등장하고 그래서 지상에 어떤 심판이 임하는지가 쭉 설명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지금부터 보게 되는 이 나팔 심판도 마찬가지여서 비슷한 패턴들이 반복됩니다. 조금씩 세부적인 내용들의 차이가 있을 뿐 첫 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 두 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 전개되는 양상들이 비슷해요. 그래서 지금 본문이 담고 있는 것처럼 처음에는 나팔을 불고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떤 결과들이 지상에 나타나는지가 쭉 설명돼서 나옵니다. 또 참고로 전체적인 구성을 생각해보면 이 봉인 심판과 나팔 심판은 비슷한 패턴으로 전체적인 구조도 이루어져 있습니다. 앞에 봉인 심판을 생각해보시면 첫째, 둘째, 셋째, 넷째까지가 매우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다섯째, 여섯째는 조금 성격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여섯 번째 봉인과 일곱 번째 봉인 사이에 벌어진 구원과 관련된 내용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부터 보는 나팔도 마찬가지여서 첫 번째, 둘째, 셋째, 넷째까지 나팔은 비슷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조금 다르고요. 여섯 번째 나팔과 일곱 번째 나팔 사이에 또 구원을 받는 사건이 또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도 비슷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나팔 심판을 우리가 이제 묵상할 때도 봉인 심판 이미 봤으니까 전반부에 해당하는 첫째부터 넷째까지 나팔, 후반부에 해당하는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나팔, 그리고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나팔 사이에 벌어지는 구원 사건, 이런 순서로 내용들이 나아갈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6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이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잘 생각해 보시면 사실 나팔은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첫 번째 나팔 불기 전에 첫째 나팔 들고 있는 천사가 준비가 되어 있더라. 이게 합당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일곱 명의 이 천사들이 이미 다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나와라. 그럼 첫 번째가 그때 준비하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나올 때 이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천사들도 나팔을 다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을 행하실지가 미리 다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언제 그 심판을 행하실지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만 하나님이 정하시고 시행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답답해하는 때들이 그런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예비하셨다고 하는데 우리를 향해서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대체 언제 그 은혜를 베푸실까? 항상 이것 때문에 우리들이 답답해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은혜도 그렇고 심판도 그렇고 미리 다 준비를 해두셨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때에 은혜도 베푸시고 심판도 베푸시는 거죠. 어제도 다른 우리 동기 목사님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목사님 교회에 어떤 성도분이 계시다가 교회를 옮기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속이 상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어느덧 20몇 년 동안 우리 교회가 어떻게 지내왔는가를 이제 갑작스럽게 그냥 또 생각을 해보게 된 겁니다. 근데 이렇게 쭉 지나고 나 생각해보면 좀 어려운 일이 있거나 성도들이 다른 곳으로 더 좋은 교회로 교회를 옮길 때는 보면 한꺼번에 여러 사람이 옮기는데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또 비슷한 분의 다른 성도들을 보내주셔서 채워주실 때는 아주 천천히 천천히 한 사람 한 사람씩 오거든요. 그러면 문제가 생길 때는 한꺼번에 많이 생기는데 해결이 될 때는 분명히 해결이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천천히 천천히 조금씩 조금씩 해결이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답답해하는 거죠. 도대체 주님 준비하신 은혜가 있다고 하는데 다 준비하셨으면 기왕이면 한꺼번에 다 풀어주시지 이거를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알아서 풀어주시니까 근데 지금 이 장면을 보면서 제가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이미 심판이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조금 더디게 심판을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만 우리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시행하시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나팔을 불기 시작하는데 일곱 개의 나팔은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준비 다 끝났고 하나님의 때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자, 7절에 보면 이제 첫째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7절,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본문에는 생략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앞에 나왔던 봉인 심판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만 봉인을 떼실 수 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 천사가 제멋대로 나팔을 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명령하셔야, 예수님께서 가서 나팔 부고 심판을 시행하라 이렇게 분부하셔야 이것들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7절에 주님께서 천사에게 명령하시는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조금 더 정확하겠죠. 근데 그 부분들은 이제 생략을 했고, 그래도 우리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 아,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계획대로, 예수님의 명령대로 진행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나팔을 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7절 중간에 보시면 피 섞인 우박,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시행이 되었는데 참 독특해요. 피가 섞인 우박 그리고 불, 이렇게 두 가지가 떨어진 겁니다. 사실 이 문자만 읽어서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우박인데 그 안에 피가 섞여 있다, 이거는 이제 붉은 색깔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참 그 뒤에 이제 불이 나오니까 불이긴 불인데 우박이 품고 있는 불, 그리고 또 다른 불,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떨어지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박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그래도 일정 부분 뭐 한여름에 우박이 떨어지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얼음덩어리가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얼음덩어리가 떨어지면서 동시에 불도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상식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내용인 거죠. 어떻게 우박이랑 불이 같이 떨어져? 그러니까 이게 참 기괴한 자연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땅을 심판하시는 것일 수도 있고, 혹은 요한이 상세하게 설명을 하진 않았지만 가령 전쟁을 하거나 사람들이 어떤 나쁜 일들을 하다 보니까 하늘에서 무기들이 떨어지는데 우박 모양의 무기들이 혹은 불들이 떨어지는 그런 양상이 될 수도 있고요. 여하튼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이제 심판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심판을 받는 대상이 누구냐? 땅입니다. 땅. 지금부터 보면 이제 첫 번째 나팔은 땅이 심판을 받고요. 두 번째 나팔 때는 바다가 심판을 받고요. 세 번째 나팔 때는 강과 우물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로 심판받는 건 땅이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그 결과 땅도 3분의 1이 타버리고요. 수목도 3분의 1이 타버리고요. 각종 푸른 풀도 3분의 1이 다 타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타버렸다는 것으로 보면 우박 안에 들어있던 피 섞인 우박, 그러니까 피가 섞였다고 하는 것은 결국 불이 들어있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이 떨어져서 다 불태우는 거죠. 이 떨어져서 불태우고 다 초토화시키는데 그 초토화시키는 대상이 땅인 것이고요. 땅에 떨어지다 보니까 땅만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있던 모든 것들, 땅 위에 있는 것들은 다 초토화가 됐겠죠. 여기서는 그냥 그런 내용은 없지만 20개 3분의 1이 탔으면 땅 위에 지어져 있던 집들도, 건물들도, 도로도 3분의 1이 파손이 됐겠죠. 그러니까 이런 땅과 관련되는 모든 것들이 3분의 1이 파손되고 또 심판받는 그런 상황이 생긴 거예요. 달리 이야기하면 좀 긍정적으로 보자면 땅의 3분의 1이 이렇게 불탔으니까 3분의 2는 아직 남아있죠. 아직 3분의 1은 멀쩡한. 그러나 이게 현실 속에서는 원래 다 100%를 갖고 살다가 3분의 1이 사라지고 3분의 2만 남으면 사람들이 이미 자원이 3분의 1이 없어진 거니까 아둥바둥하고 싸움이 나고 갈등이 생기겠죠. 뭐 그런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서는 본문에서 기록을 생략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해서 첫 번째 나팔 심판이 시행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보면 앞에 있었던 여섯 번째 봉인 심판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잘 기억해 보시면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봉인 심판 때에 요한이 이렇게 목격하니까 일곱 번째 봉인을 떼니까 이 성도들의 기도를 향과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하나님 제단에 있는 불을 가져다가 땅에 쏟아버렸죠. 그게 일곱 번째 봉인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땅에 불을 쏟아버렸는데 그 다음에 결과가 무엇이었는지 나오지 않다가 지금 첫 번째 나팔 심판 때 땅에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지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연속성을 가지고 쭉 심판이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내용은 우리가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릴 때 굉장히 기괴한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자연현상만 놓고 보면 그냥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런데 현실 속에서는 이와 같은 심판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열 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셨는데 그 중에 일곱 번째 재앙이 우박과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벌어진 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기사를 또 세심하게 안 보셨겠지만 예전에 제가 이런 설교 준비하고 할 때 보니까 호주에서 실제로 이 우박과 불이 같이 떨어진 적이 있답니다. 그래서 막 뉴스에 나오고 동영상 뜨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야 정말 신기한 일이네. 계시록에서 우박과 불이 떨어진다고 했는데 진짜로 하늘에서 우박도 떨어지고 불도 떨어지고 그래서 막 해외 토픽 나오고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도 벌어지고 생기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이 심판이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제일 중요한 특징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을 파괴하시고 심판하시는 심판이라는 특징입니다. 앞부분에 보면 봉의 심판들에서도 땅이 바다가 흔들리는 그런 심판이 시행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바다가 흔들리기만 했어요. 땅도 흔들리기만 했어요. 지진이 일어나기만 했었고 섬들이 위치가 바뀌기만 했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그 땅이 완전히 심판을 받아서 3분의 1이 초토화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제 어떻게 농사를 짓고 살까요? 어디에서 곡식을 얻고 어디에다가 집을 짓고 어디에서 삶의 터전을 갖고 살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그냥 즉각으로 이렇게 죽여버리거나 뭐 이렇게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더 이상 도무지 살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게끔 삶의 터전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심판은 사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정도와 양상의 차이가 있을 뿐 처음에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부터 주어진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땅과 바다를 다 만들어서 그냥 주셨죠. 근데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아담만 심판받은 게 아니라 땅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저지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셨던 것들을 거두어 들이시고 그것들이 심판을 받게끔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두 번째 특징이 제일 중요한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은 이기적이어서 자기가 받는 심판에 대해서 내가 너무 과한 심판을 받는다, 부당하다 이런 생각을 하곤 해요. 근데 제가 이 내용들을 쭉 읽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땅이 심판을 받지만 3분의 1만 받았잖아요. 3분의 2는 아직 남아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지가 계시록 보면서 쭉 보면 징그럽게 심판 많습니다. 아직도 심판이 안 끝났어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거예요. 일곱 개 봉인을 심판할 때 첫 번째 봉인, 두 번째 봉인에서 계속 심판이 있는데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어요. 근데 지금 또 당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걸 보다 보면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야, 이렇게 많이 심판받았는데 아직도 심판받을 게 남아있나? 아직도 심판받을 게 남아있나? 예, 아직도 심판받을 만한 내용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무진장 많이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앞으로도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보거나 혹은 우리 자신을 생각해보면 종종 내가 정말 귀하게 여기는 게 있어요. 그거 빼앗기면 못 살 것 같은. 근데 종종 그걸 빼앗기거나 그 부분에서 어려움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막 죽어버릴 것 같거든요. 근데 안 죽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없어지면 내 인생이 다 망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게 없어져도 사실은 살 수 있습니다.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아, 난 이제 인생이 완전히 허무하고 다 끝난 것 같아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소중히 여기던 걸 잃어버렸으니까 근데 뒤에 보면 다른 것들을 잃어버릴 것들이 훨씬 더 많이 남아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다른 것들도 또 잃어버릴 것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다 보면 결국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은 내가 당연하게 여기는 거, 또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그 모든 것들이 다 당연히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빼앗아 가시면 한 가지를 빼앗아 가지고 심판하셨잖아요. 그럼 그걸로 끝날 것 같지만 사실은 남아있는 은혜가 훨씬 더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빼앗길 것들이 더 많이 있어요, 사실. 여지껏 심판들을 많이 행하셨지만 앞으로도 빼앗길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사람들이 땅을 딛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산 거고요. 하늘을 바라보고 살 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산 거고요. 물을 길어서 먹고 마실 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간 겁니다. 남편도 자녀도 직장도 집도 내가 지금 걸어다니고 있는 길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은혜로 베푸신 거예요. 그 중에 하나를 빼앗겼을 때 그 중에 하나가 심판을 받으면 대단히 큰 게 없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남아있는 은혜가 훨씬 더 많습니다. 아직도 심판받을 만한 내용들이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고작 3분의 1만 땅만 심판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와 불신자의 중요한 차이점 중에 하나가 긍정적인 부분이죠. 성도가 어떤 부분에서 고난을 당하면 어떻게 생각하는가? 고난을 당했으니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지.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주님 바라보고 감사하며 살아야지. 성도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타당한 거죠. 불신자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내가 원했던 이걸 얻지 못했으니 내가 갖고 있던 이거 하나를 빼앗겼으니 인생이 이게 무언가? 도대체 하나님이 뭔데 나한테 이렇게 내 인생을 부당하게 하는가? 이러면서 막 억울함을 토로하죠. 여러분 잘 우리가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지껏 일곱 봉이 심판받았던 거 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겁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겼지만 지금 심판받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겁니다. 지금 내가 무언가를 잃어버렸어도 그 이외에 다른 많은 것들 앞으로 잃어버리게 될 많은 것들이 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이고 그 은혜들이 아직도 우리에게 많이 남아있습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아직 많이 남아있는 거죠. 우리가 이런 점들을 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일 바람직한 건 믿음으로 살고 은혜 받고 더 귀한 믿음으로 살고 더 큰 은혜를 받고 이건데 계시록은 그렇지가 못해서 심판받고 회개하지 않고 더 큰 심판받고 회개하지 않고 더 큰 심판받고 회개하지 않고 더 빼앗길 게 있을까? 근데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빼앗아갈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이 남아있는 이게 계시록의 내용이죠. 우리가 늘 믿음으로 살고 감사함으로 사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주님께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또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은혜를 누려서 그 모든 가운데서도 건짐을 받고 자유함을 회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주님께서 이런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주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소망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셨음을 신뢰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살고 내일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날이 임하여 참으로 모든 것들의 심판이 가해질 때에 그리고 모든 것들이 사라져갈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 갖게 하시고 한 가지 두 가지씩 사라지고 초토화가 되고 없어질 때에 내가 여지껏 누리며 살았던 것들 내 손에 쥐고 있던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값없이 은혜로 베푸셨던 것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려움 당할 때 고통이 있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주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에 더 좋은 것들로 채워주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할 때도 주께서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